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가 자국 내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던 북한인을 추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얀마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추방된 북한인이 양곤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일하던 김철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철남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으로 알려졌다며 그와 그의 가족이 지난 6월 9일 미얀마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도 자국 내 북한인 군사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들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우간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우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정점에 달했다며 미국은 북한이 마지막 단계를 밟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안보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정책적 관점에서 북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이어 북한 정권이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와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지만 군사력도 여전히 대북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는 미얀마에서 지난 8월부터 일어난 유혈 사태로 약 60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며 이들은 현지 난민 캠프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난민 캠프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돼 있는 데다 불결하고 식량 공급과 위생 상태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주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 중 58%가 어린이들이며 이들은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는 로힝야족 난민 어린이들이 봐서는 안 될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민들이 깨끗한 물과 음식, 위생과 보건용품 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민주군은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의 상징적 수도였던 시리아 라카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타살 실로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오늘 열린 라카 해방 기념 행사에서 이는 IS에 대한 역사적 승리며 IS는 처참히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라카의 행정과 관리를 민간에 인계했으며 계속해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는 2014년 라카를 장악한 이래 이 도시를 근거지로 각종 테러와 군사작전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일부 IS 세력은 인근 유프라테스강 계곡 남쪽과 동부 데이르 엘주르 주변에 은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900만 명이 대기와 수질, 토양오염과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의학 전문 단체인 랜싯 환경보건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사망자 6명 중 1명에 달하는 90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대기 오염으로 숨진 사람이 6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질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8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으로 숨진 사람은 8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공해로 인한 사망자 중 92%가 저소득 혹은 중위소득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서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최근에 미국 정치 상황을 우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한 민주당 후보 유세장에서 분열과 공포의 정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과거 분열의 정치를 예로 들며 지금은 21세기지 19세기가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몇 달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t is the case that they are close enough now in their capabilities that from a US policy perspective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미 전직 관리가 북한에 대한 국제 법정 회부가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이 목표 달성 과정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몇 달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t is the case that they are close enough now in their capabilities that from a US policy perspective
폼페오 국장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안보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현재 이런 능력을 갖추기까지 충분히 근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책적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5년 전과 비교해 이런 능력에 근접했고 5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남은 시간이 몇 달이 됐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김정은이 이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갖춤에 따라 영내에서 핵 확산 위험이 생기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So yes, we're deeply aware of the proliferation risks and working diligently both to deny the incentive.
주변국들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 능력을 갖추려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국장은 또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enormous US interests in South Korea, in Japan, and in Asia as well. And so we shouldn't just focus solely on this ICBM threat.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다른 핵 프로그램 요소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큰 위협이 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He has shown a willingness to use it at a pretty robust level, although not a level yet that I would describe as a catastrophic attack.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이버 공격은 핵무기를 비롯한 다른 무기 체계와 비교해 매우 적은 비용이 든다며 가격 대비 영향력 측면에서 사이버 공격에 투자해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해외 파트너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북한 사이버 범죄 식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ransomware attacks and cyber attacks on banks around the world are producing a funding stream for that country.
블루멘탈 의원은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전 세계 은행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핵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자금을 모으고 있다며 이 같은 자금 원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핵 야욕을 막기 위해 석탄, 노동력, 섬유 등의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통한 북한의 추가 자금원에 초점을 맞춰 해당 자금을 추적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t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efforts to sanction exports of coal, labor, textiles, and other products
이어 단호한 표현은 단호한 행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런 행위엔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콧 스미스 미 연방수사국 사이버수사부 부국장은 이에 대해 미국은 해외 파트너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범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eah,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foreign partners in information sharing wherever possible when we're able to assist them in identifying these types of criminal activities.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이 요청할 때마다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 작전 또한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크랩스 국토안보부 차관대행 역시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미국 정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한 국제 문제라며 현재 공격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not just 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This is an international problem.
블루멘탈 의원은 그러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충분하다는 인식에 만족할 수 없다며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I'm not fully satisfied with the idea that those forward-oriented measures of action are sufficient. I think we need action here and now.
블루멘탈 의원은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과 타이완 은행에서 6천만 달러 강탈을 시도한 해킹에도 북한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북한 연간 수출액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하와이주가 오는 12월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은 하와이가 처음인데요. 토비 클레어몬트 하와이 비상관리청 부청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핵공격에 수반되는 전자기파 영향, 또 방사능 낙진 등 다양한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클레어몬트 부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토비 클레어몬트 부청장님, 하와이 비상관리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We are responsible and accountable to the governor to protect the people of Hawaii. And basically, that means
비상관리청은 하와이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이렌과 라디오와 같은 경보체계를 준비하고 공공대응 전략을 세우며 국방부와 조율하죠. 만일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이 하와이 방향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판단하면 비상관리청은 라디오와 TV를 통해 주민들에게 행동수칙을 전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훈련, 시험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상 사이렌을 동원한 주민들의 대피 훈련이 곧 시작될 예정이죠.
They'll occur every month on the first working day of the month and it'll go statewide. So the public will know when it's going to happen and they can listen.
예, 12월부터 시작합니다. 매달 첫 근무일에 하와이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데 15분 정도 진행됩니다. 하와이주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이렌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지진과 해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같은 사이렌 체계를 이용하지만 지진과 해일 때와는 다른 경보음이 울릴 겁니다.
하와이에서는 30년 만에 핵공격 대피 훈련이 다시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We did it up until the early 1990s. We did it every month. And we stopped because the Soviet Union and the Cold War kind of went away. And we lowered our level.
하와이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 매달 핵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도 훈련을 중단하고 준비태세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 위협이 다시 부상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의존하는 이 체계를 되살리는 겁니다. 북한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와이, 괌, 북 마리아나 제도가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와이가 취하는 조치는 괌도 실시합니다.
하와이 비상관리청은 올해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We met with the governor and the governor felt it was prudent to begin long-range planning
하와이 주지사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중하겠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비상관리청이 올해 1월부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One is to get inside. In other words, to seek protective shelter. The second is to stay inside.
실내로 들어가고 실내에 머물고 방송을 청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하고 방사능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고 주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시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주민들은 대피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Estimated launch to impact is about 20 minutes.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will notify us of the launch and the possible risk to Hawaii within 5 minutes.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하와이에 도달하기까지 20분이 걸립니다. 미사일이 하와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미 태평양 사령부가 알려주기까지 5분이 걸리고 하와이 비상관리청이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또 5분이 걸리죠. 사이렌, 라디오, TV, 휴대폰 등을 통해 알립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은 대피하기까지 10분에서 12분이 있습니다.
핵공격 시에 전자기파가 생성돼 전자기기가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핵공격 뒤 어떻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십니까?
We tend to term the period prior to the detonation of a weapon as left of boom.
핵 공격 이전 기간을 우리는 폭발의 왼쪽, 핵 공격 이후 기간을 폭발의 오른쪽이라고 부릅니다. 폭발의 왼쪽에는 모든 통신시설이 온전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주민들끼리도 교신할 수 있습니다. 폭발의 오른쪽으로 가면 많은 통신설비들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그때 비상관리청은 주민들에게 방송하고 핵심 기반 시설들과 통신할 수 있는 비상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화되어 있고 보호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낙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Well, nuclear fallout again depends upon the yield of the weapon, how big of a weapon it is, where it was detonated, you know, in the air.
방사능 낙진의 규모는 핵무기의 크기, 폭발이 공중에서 이루어졌는지, 땅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바람이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방향만 맞으면 낙진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바다로 쓸려갈 수 있죠. 방사능 수치를 계산하는 체계가 하와이 전역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지역은 낙진이 전혀 없고 어떤 지역에서는 대피소에서 공격 후 몇 시간 만에 나올 수 있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죠. 만일 낙진이 심하면 주민들에게 일주일까지도 대피소에 머물 것을 당부할 수도 있습니다. 핵 공격 이후에는 아무리 길어도 14일만 대피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그 정도 분량의 비상용품과 식량을 준비해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방사능 낙진은 이보다 훨씬 빨리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We govern the risk as low. And that doesn't mean low in terms of the likelihood of an attack. It means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의 요격 기술, 북한의 미사일 기술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 실제로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We've had plans at various levels since 2009. And that began when DPRK began launching things into Earth orbit and
아닙니다. 우리는 2009년부터 다양한 단계에서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하고 미사일 잔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하와이 주민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부터였죠. 위협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응해 준비태세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에 대비책은 비상관리청이 주도했고 주민들은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기술력이 늘고 있어서 우리도 준비태세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연방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지시사항을 받고 계십니까?
Not directly. We interact with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rough the U.S. Pacific Command, which is located here in Hawaii, and that is the combatant.
직접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를 거쳐서 연락하죠. 태평양 사령부와는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시가 내려옵니까?
We choose not to talk about because it's just not wise. A system that gets put into place and advertised as a system.
일부는 민감한 기밀 정보고 일부는 공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기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전 배치된 체계를 공개하면 이 체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군의 군사 행동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비 클레어몬트 하와이 비상관리청 부총장으로부터 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하와이주의 대비태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달 7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특별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무장지대 DMZ 방문 여부 때문인데요. 이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중무장한 병력과 화력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서 마치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인 현장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가 왜 특별한 관심사가 된 걸까요?
예,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네.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사례를 좀 보면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이 많이들 비무장지대를 다녀갔었죠?
그렇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했고요. 이어 1960년에 대통령 자격으로 방문한 게 처음입니다.
예.
그 이후에 린든 존슨,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아들 부시,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방한 일정에는 늘 비무장지대 방문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상호 험담을 주고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지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비무장지대 방문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 논리를 좀 들어볼까요?
예, 찬성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는 경고를 보내고 한국에는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이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뿐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예.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게 그만큼 지금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놓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방한 직전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런 부시 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결국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시 대통령은 남북 간 협력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도라산역을 방문했고요.
예.
연설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또 역대 대통령들은 그 비무장지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한국에는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가령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에 비무장지대 방문 중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북한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4월 방한 중 찾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은 내 얼굴에서 결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와도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방문 일정에서 제외한다면 대북 경고나 위협보다는 좀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네, 미 전직 관리가 북한에 대한 국제법정 회부가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진흥재단 연구원은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한 UN의 결정을 상기시켰습니다.
Making sure we remember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I think that we have forgotten what the committee of inquiry.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루지에로 연구원은 19일 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014년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안보리가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안보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최근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한 것은 중요한 단계를 밟은 것이지만 노동자 수익금이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단지 노동자 숫자에 제한선을 두는 데 그친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한선을 둘 게 아니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전면 금지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 8월 채택한 2371호를 통해 북한 국적자에 대한 추가 노동자 비자 발급을 금지했고 한 달 뒤 채택된 2375호는 기존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 갱신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중국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firmly believe that going after the banks and Chinese banks that see themselves as global banks, they will not like the reputation hit.
중국 은행들이 스스로를 국제적인 은행으로 인식해 평판이 깎이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The political part and the economic part. On the political part, it's clear that they have lost whatever.
중국의 영향력은 정치와 경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정치적 영향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이후 사실상 끝난 것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력은 북한이 교역의 85에서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크게 남아있으며 이 때문에 지금보다도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루지에로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 행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법무부와 재무부가 6개의 조치를 내놨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 조치 모두 중국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중국인이나 중국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이뤄지진 않았다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만큼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st month, the United States imposed, you may have noticed this, a very aggressive and unusually far-reaching.
이번 행정명령이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고 UN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 권한도 부여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며 이례적으로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권한에도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제재하길 꺼렸던 과거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관점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로젠버그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점차 북한 경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The current regime against North Korea has been in place for about a decade. And until last year, it focused quite narrowly on targeting proliferation materials and networks.
지난 10여 년간 대북 제재는 핵 물질에 대한 확산 방지와 확산과 관련된 금융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지난해부터는 유엔과 미국의 독자 제재가 경제와 일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북한산 석탄 등 광물과 해산물, 섬유 구매와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 막히고 일부 상품에 대한 북한 판매가 금지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군사적 방안보다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미국인이 더 많았는데요.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을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공개된 미국의 N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북한을 당면한 최대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같은 조사 때 41%보다 13%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53%, 민주당 지지자 55%, 무당파층 53% 등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이은 최대 위협으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19%, 러시아 14%, 중국 6%, 이란 4% 순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를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이 64%로 지난 7월에 59%에서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군사적 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2%로 7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줄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80%, 무당파층에서는 60%가 미국이 외교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46%만 외교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은 40%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90%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긍정적인 입장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 83%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부정적 반응은 16%에 그쳐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5,047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지평리의 동상 제막식이 이번 주 경기도 의정부 2사단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참전용사 동상 위로 반짝입니다. 동상 위엔 6.25전쟁 때 중공군을 격퇴하고 전세를 전환한 전투로 유명한 지평리 전투와 2사단의 역사를 기리는 사진들이 보입니다. 양옆으로는 많은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최초의 연합사단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한 군대 혼합사단인 미한 연합사단 본부가 있는 2사단 캠프 레드 클라우드. 2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 지평리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주한미군의 세 번째 복무 중인 스콧 맥힌 2사단장은 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 과거의 영광을 기리고 미래의 영감을 불어넣는다는 표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s we become ready to turn 100 years old this month, our motto for this celebration is honoring our past and inspiring our future.
이런 표어에 맞춰 다양한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이날 지평리 동상 제막식도 그 일환이란 설명입니다.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미국 2사단 23연대 전투부대와 중공군이
경기도 양평의 지평리에서 벌인 전투입니다.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인 윌리엄 알렉산더 2사단 박물관장은 지평리 전투가 미군과 프랑스 부대, 여기에 배속된 한국군 등 동맹이 연합해 중공군에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statue and these brave soldiers represent all that's great and good of the ROC US alliance. 캅시 캅시 다.
지평리 전투는 5,400명에 불과한 연합군이 4만에서 9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공군에 승리하며 전세를 뒤집어 6.25 전쟁의 전환점이 된 기념비적 전투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공군은 당시 파죽지세로 남하에 서울을 빼앗고 이남 지역으로 미 연합군을 압박했었습니다. 알렉산더 관장은 당시 무적으로 보였던 중공군의 승리를 거두면서 미 8군의 사기 진작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미 8군은 이를 바탕으로 킬리와 리퍼 작전 등을 통해 서울과 임진강을 재탈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is statue represents the sacrifice and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War.
지평리 전투 기념동상은 한국전쟁의 희생과 전환, 강력한 미 동맹의 위대함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평리 전투 기념동상은 한국의 조각가 방주혁 씨가 한미동맹의 위대함과 주한미군의 감사함을 표시하는 취지에서 직접 제작해 미 2사단에 기증했습니다. 사람 실물 크기의 동상은 군복을 입은 병사가 송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깃대를 쥔 채 오른손은 엄지를 위로 치켜 올리고 있습니다. 방 씨는 이 엄지척은 현재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구사하는 엄지를 치켜 올리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지평리 전투에서 프랑스 부대에 배속돼 직접 참전했던 100여 명의 한국군 참전용사 가운데 박동화 씨 등 두 명이 참석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그야말로 참 아마 세상에서 그렇게 거의 험악했던 전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개 연대를 중공군, 인민군 어렵게 사단이 포위돼가지고서 저 밤만 되면은 그 막 아저의 초저녁 반쯤 하룻밤에 두 번 세 번 공격을 오고 그랬거든요.
박 씨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한국군 100명 가운데 90명이 생존했다며 미군과 프랑스군 지휘관들의 훌륭한 지도력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그렇게 위험한 전투에서 포위당해가지고 또 좋은 여계 연대장님이나 저희 우리 불란서 대대 좋은 지휘관들을 만나서 아직까지 살아 있게끔 된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오늘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 2사단은 주한미군 병력의 40%를 차지하는 주력사단으로 6개 이상의 기지에 14,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 프랑스에서 창설됐으며 6.25 전쟁 때 참전해 유엔군 가운데 최초로 평양에 입성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경례 구호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최고라는 의미의 Second to None으로 유명한 2사단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에 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2사단은 미한 양국의 기지 이전 합의에 따라 210 화력여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하부대를 내년까지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2사단 본부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1, 2, 3, 4, 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말 일본에서요,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당초 약진을 기대했던 야권이 분열된 상황이라 아베 신조가 이끄는 집권 세력이 무난히 승리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국군이 독도 등 울릉도 주변 도서 방어를 위한 새로운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본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상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 세제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말에 일본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일요일 22일 일본 전역에서 의회 하원격인 중의원 총선거 투표가 진행됩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달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 데 따른 조기 총선인데요. 선거 전 초반에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이 새로 정당을 창설하면서 집권 세력이 고전할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요. 예. 투표율을 눈앞에 둔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 집권 세력이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어제까지 사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번 총선에서 전세 465석 가운데 연립 정권을 구성했던 자민당과 공명당이 300석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세력이 크게 이기는 걸로 나온 건데요.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자민당 단독으로도 과반수인 333석은 무난하게 차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자민당과 집권 세력이 이긴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함의를 가지는 걸까요?
네, 바로 개헌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예.
아베 총리가 오래전부터 헌법 개정을 정치적인 숙언으로 표현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중의원을 전격 해산시키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도 의회 내에 개헌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걸로 풀이됐습니다.
예.
일본 언론은 자민 공명 열린 여당과 보수 야권의 개헌 지지파 예상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개헌 발의 요건인 전세 3분의 2 의석 310석을 가볍게 넘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고치려는 건가요?
네, 일본 헌법 9조 1, 2항을 손질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왔는데요. 내용은 1항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2항에는 이를 위해서 육해 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부르는데요.
예.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패전 직후에 미군 주도 연합국 사령부와 협의로 제정한 조항입니다. 자, 이걸 바꿔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게 아베 총리와 집권 세력의 목표입니다.
예. 일본 집권 세력이 벌써부터 선거 이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권 자민당은요, 다음 달 1일 총리 지명 선거를 비롯한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중의원 특별국회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오늘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총리 지명 선거 후 이 총리는 곧바로 개각을 단행하고요. 중의원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예.
요미우리 신문이 5일부터 진행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 내각을 빨리 꾸릴 필요가 있어서 자민당 측이 서둘러서 이 시간표를 짜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일본에서 이제 중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일본 의회에서 중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일본 의회는 미국처럼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예.
상원을 참의원, 하원을 중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상원이라고 이 참의원의 힘이 뭐 더 센 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중의원 권한이 더 큽니다.
네.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양원의 의견이 다를 땐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결하면 통과가 되고요.
예.
총리 지명 선거도 양원이 함께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중의원에 있습니다. 중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가 언제든지 해산시키고 또 새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독도 등 울릉도 주변 도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울릉도뿐만이 아니라요, 서북도서, 제주도 이렇게 한국의 주요 전략도서를 방해하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기와 규모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 언론은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0년까지는 새 부대 편성이 완료될 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군 당국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요,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상륙 전력 증강에 따른 선제적 대비책을 강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했는데 중국 측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겠군요.
네, 일본 측이 즉각 항의를 한 건데요. 한국 해병대 사령부가 울릉 부대가 이 독도, 이 다케시마 방어를 전담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예.
일본 측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강요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국군의 울릉부대 창설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또 당국은 이날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서도 한국 측에 공식 항의했는데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일본 입장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힌 걸로 산케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예. 독도를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이 다케시마 이 독도 영유권을 공식 명기한 2017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일본 고유 영역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이 다케시마 이 독도는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이 되찾아야 할 땅이다라고 일본 정부 공식 문서에 규정한 건데요.
예.
백서 공개 직후에 한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면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이 문제는 두 나라 국방당국 간만의 뭐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는요, 일본 문부과학성이요, 오는 2020년부터 일본 소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될 이 새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 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포함한 영토 교육 강화 내용을 공개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있은 직후에 진행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는요. 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2018년도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19일 저녁에 표결이 있었는데요. 찬성 51표, 반대 99표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했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랜드폴 의원만 빼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이번 예산 결의안 통과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예산 결의안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혁 법안을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규정했기 때문에 결의안 통과 여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단순 과반이라면 상원이 지금 100석이니까 51표가 나오면 이제 통과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기 때문에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세제 개혁 법안을 일반 절차로 처리하면 찬성표를 60표 이상 확보해 놓아야 통과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현재 의석 분포상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세제 개혁 법안을 단순 과반수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세제 개혁 법안도 51표 이상이 나오면 이제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세제 개혁안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세금을 깎아주고 과세 항목을 단순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중요한 내용으로는 현 7단계인 개인 세율을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또 기업에 매기는 세금률을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감축했고요. 그 밖에 상속세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을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세제 개편 방안들이 이번에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아닌데요.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세제 개편안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결의안 통과로 나중에 나올 이 세제 개혁 법안이 단순 과반수로 통과될 수 있게 돼서 네. 공화당의 세제 개혁 노력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커진 예. 거죠.
건강보험 제도 개혁이나 이민 제도 개혁 이걸 놓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이 추진하던 역점 사업들이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번번이 이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었는데 세제 개혁 부문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군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예산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결의안 통과를 칭찬했습니다. 예. 맥코넬 대표는 미국의 왜곡된 세금 제도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이번이 미국의 실패한 세금 제도를 고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백악관 쪽에서도 반응을 내놨군요.
네, 어젯밤에 성명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결의안 통과를 환영했다면서 이로써 행정 부가 추구하는 친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요. 이번 예산 결의안이 의료보장제도 축소와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으로 이어질 역겨운 예산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진보 성향을 가진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의원도 형편없고 잔인한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예산 편성 작업과 관련돼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좀 길이 먼데요. 하원에서는 이미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에 상원에서 나온 결의안을 두고 협상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원 결의안을 하원이 수정 없이 받아들이면 하원에서 바로 이걸 표결에 붙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단일 예산 결의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일 예산 결의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끝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 예산 결의안을 바탕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세출 법안을 만든 뒤에 여기서 단일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고요. 이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모두 끝이 납니다.
예.
지금 새 회계연도 예산 작성 마감 시한인 9월 30일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요. 연방정부가 12월 초까지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공화당 지도부는 정식 예산을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0도. 희천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1도. 개성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3도. 청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9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2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사이,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2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가 자국 내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던 북한인을 추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얀마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추방된 북한인이 양곤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일하던 김철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철남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지난 6월 9일 미얀마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도 자국 내 북한인 군사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들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우간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우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정점에 달했다며 미국은 북한이 마지막 단계를 밟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안보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정책적 관점에서 북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이어 북한 정권이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와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지만 군사력도 여전히 대북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는 미얀마에서 지난 8월부터 일어난 유혈 사태로 약 60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며 이들은 현지 난민 캠프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난민 캠프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돼 있는 데다 불결하고 식량 공급과 위생 상태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주간 방글라데시 콕스바즈르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 중 58%가 어린이들이며 이들은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는 로힝야족 난민들이 봐서는 안 될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민들이 깨끗한 물과 음식, 위생과 보건용품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은 오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의 상징적 수도였던 시리아 라카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타사일실로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오늘 열린 라카 해방 기념행사에서 이는 IS에 대한 역사적 승리며 IS는 처참히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라카의 행정과 관리를 민간에 인계했으며 계속해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는 2014년 라카를 잔악한 이래 이 도시를 근거지로 각종 테러와 군사작전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일부 IS 세력은 인근 유프라테스강 계곡 남쪽과 동부 데이르 엘루르주 주변에 은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900만 명이 대기와 수질, 토양오염과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의학 전문 단체인 랜싯 환경보건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사망자 6명 중 1명에 달하는 90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대기오염으로 숨진 사람이 6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8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으로 숨진 사람은 8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공해로 인한 사망자 중 92%가 저소득 혹은 중위소득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서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최근 미국 정치 상황을 우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한 민주당 후보 유세장에서 분열과 공포의 정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과거 분열의 정치를 예로 들며 지금은 21세기지 19세기가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